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으면 저를 보시면서 한번 살짝 웃어보시죠.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재밌는 일 별로 없고 뭐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다 우리가 굳은 얼굴로 살고 있지만 우리 현대사회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 어른 없이 전부 다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아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설교는 재밌죠. 설교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전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것 외에도 무슨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요즘은 핸드폰만 들어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가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별명이 쾌락의 제국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 시대에 너무 부강한 나라였고요. 정말 온갖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그 방탕함,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정규적인 일과, 로마 시민들의 아주 정기적인 일과가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냉탕 온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도시마다 다 이렇게 목욕탕이 있어가지고요. 요즘도 로마 유적지 가면 어디에나 목욕탕이 있어요. 얼마나 정교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시대에 냉탕 온탕 만들어가지고 목욕하고, 그리고 극장 아니면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다 쇼 보는 그것이 로마 시민들의 정기적인 일과였다 그러거든요. 로마 황제의 책임,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기독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로마는 즐거움과 재미 이거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즐거움과 재미가 저절로 생깁니까?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려고 할 때 우리를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이 가치 소비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돈 들고 우리 슈퍼에 가서 뭐 물건을 사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소비할 뿐이지만 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가치 소비의 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영화관, 텔레비전 아니면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들고 그리고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스트레스 풀 때 아니면 뭐 재미있는 거 보고 즐거운 거 듣고 이렇게 할 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다 지금 뭐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요. 요즘은 집에서 리모컨 다툼하지 않죠. 리모컨 다툼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하나여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은 거, 엄마 보고 싶은 거, 애들 보고 싶은 거 다 달라가지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서로 그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예전에는 리모컨 다툼 있었던 지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리모컨 다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거 다 자기가 보거든요.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보고 혼자 즐기는 거죠. 요즘은 게임을 해도 혼자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너무 그 혼자 놀지 마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혼자 안 놀고요 다 들어가면 친구들 거기서 만나서 놀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함께 놀 줄 모르고요 함께 어울릴 줄 모릅니다. 하다못해 리모컨 다툼하던 시대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볼 거냐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아예 만남 자체가 불가능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즐기면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함께 어울리는 법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함께 어울릴 줄 몰라요. 같이 놀 줄 몰라요. 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점점 개인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시대 그리고 예배조차도 예배당에서조차도 함께 어울릴 필요 없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문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게 예배,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데 우리는 만나지 않고서 예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요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이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만나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거든요. 우리는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해체가 되고 있는데 서로 만남이 필요 없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과 재미라는 것은요 늘 우리를 색다른 데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가요. 색다른 것에 대한 관심. 늘 같은 것을 보면서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는 사람은 늘 색다른 거, 기괴한 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 예전에 맛보지 못한 거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득하게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색다른 거,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이고 돈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색다른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보다는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전쟁 영화를 보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팝콘 먹으면서 보는 거죠. 우리는 먼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느냐, 뭐 인도에 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런 거를 밥 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얼마나 마비시키겠습니까? 그러니 뭔가를 보고 듣는데요, 우리는 점점 비인간,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식어져 가는 그런 인간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다 뭐냐? 죄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삶에 맺혀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즐겁고 더 재미있게 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삶이라는 거는요, 점점 기괴하고 점점 색다르고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선동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더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음란함과 방탕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음란하고 방탕함이라는 것도 사실상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게 아주 극대화되고 그게 더 아주 치밀해지면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재미있어 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영적인 수준 아니면 우리 영혼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장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좋아해서 할례 받은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고요. 우월감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그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월감이라는 거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잘난 체 하는 거죠. 큰 소리치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우리 안에 어떤 부패한 죄악이 죄악된 그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유대인들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스스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낼 만한 것이 율법과 할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율법과 할례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런 거를 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로마서가 그거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이고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고 내면의 평강이 없어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을 때, 초라한지를 알게 될 때 그 자기 안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초라함에 매여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늘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자 우리를 초대하는 건데, 이거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에 따라오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본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본래는 늘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그저 남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산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늘 어떤 남들과 자동적으로 힘겨루기 하면서 남들과 자동적으로 비교하면서 약간의 어떤 만족감 내지는 좀 이렇게 속상함, 뭐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남들 볼 때 좀 험하다고 생각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냐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요즘은 다 깨끗하고 다 목욕도 잘하고 예배당 올 때는 머리도 감고 요즘은 다 이렇게 다녀요. 요즘은 교회 오는 아이들도 다 깨끗하게 옷 입고 다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오지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손수건 달고 안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손수건 달고 다녔습니다. 이 자리에 손수건 안 달고 다녔던, 제가 생각할 때 40세만 넘어도 다 손수건 달고 다녔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호치 일지를 흘리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그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매일 샤워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샤워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지만 매일 샤워하며 살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머리도 며칠 못 감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코치 일찔거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지저분한 아이들도 있고, 제가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가면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교회 오는 아이들을요 다 안아줬어요. 그 제 눈에 선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지저분한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안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 집에는 부잣집 아이, 예쁘고 잘생긴 아이도 있었지만 코치 일질거리고 지저분한 옷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오는 애도,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처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머리 감았냐, 옷 잘 입은,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가끔씩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는 세련된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정말 조신하게 사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는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분도 있고, 사람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너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를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여전히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저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재미 따라가고, 그리고 뭐 남들과 자기를 자동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잘난 체도 했다가 좀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스스로 좀 자아가기도 했다가 뭐 이런, 우리가 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죽으셨냐? 그럴 때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는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로마서 3장 24절은 그것은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은 거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러요. 어떤 값을 치르느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요 그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움, 그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원래는 죄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은혜와 긍휼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어떤 길이냐?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거는 누가 누리는 특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자녀된 특권인 거예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6월 4일이고 6월 5일, 6월 6일 이제 내일만 어떻게 쉬면 연휴여가지고요. 떠나갔던 청년들이 막 집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뭐 여하튼 이 청년 저 청년 오더라고요. 그런데 집 떠나 살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자녀들이 멀리 살다가 부모님을 찾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은 안 기쁘세요? 전화만 해도 괜찮아요? 안 오고? 전화만 해도 되지만 직접 오는 거는 더 큰 기쁨인 거죠. 좋은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님, 아버지 앞에 나가, 자녀가 엄마 앞에 가는 거는 아주 좋은 일. 친정에 오는 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목양실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목양실 쭈빗쭈빗하며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꼭 교무실에 불려오는 것 같대요. 그런데 가끔씩 주일에 우리 애들이요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웡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녀된 특권인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2절이 말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은혜로 돌봐주시는데 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많거든요. 괴로움이 많아요. 세상 종교는 우상은 재난을 면하고 복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시는데요. 은혜로 보살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할 때 출애굽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여행하는데요.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 구하기 어렵고 물이 없어서 광야인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 구하기 어려워서 광야인데 그런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나 먹을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서 먹을 수 있다면 그 광야가 왜 광야겠어요? 타락한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이나 눈물 없이 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고통과 아픔이 많아요. 저는 가끔씩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 많구나.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 많구나.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재난과 괴로움과 아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다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 올 때 보면 낮에는 없는데 새벽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우리 빌딩 밑에 큰 트럭에 교통사고가 난 차를 거의 매일 아침 봐요. 그분은 아마 그런 교통사고 난 차를 수송하는 트럭 운전수인 것 같아요. 그 트럭 운전수가요 늘 그 도로가에다가 그 차를 대놔요. 그러면 한 대여섯 대 교통사고 난 차가 그 트럭에 실려 있어요. 거의 매일 아침 봐요. 그 보면서 와,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고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걸 따지면요, 가장 심각한 것이 나 자신일 때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한번. 저보고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많으냐?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원흉이 따지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느냐. 나도 어떤 때는 그러지만 어떤 때는 안 그러고 어떤 때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면서도 대충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만 했으면 2년 만에 끝날 일을 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권위에 복종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거 잘 배우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늘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 몰두하고 뭐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어떻게 더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살 거냐 정말 그 아주 일차원적인 그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저 모르는 척 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저 모르는 척 하고 등에 업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비참한 일이 많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라고 하나님께 결국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좋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전부가 아니고 가는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물 없는 광야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면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다가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많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임 당하신 그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버텨내다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많은 고난이요. 많은 눈물로 많은 눈물이 많은 기도로 많은 기도가 우리를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이건 묵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미디어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하반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을 거다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다면 더욱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더 풍성할 거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지금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은혜와 복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놀랍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장 오늘, 당장 눈앞의 현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은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안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영광은 얼마나 더 클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세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내세가 있어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읽었던 로마서 2장 6절로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구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심판대 위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 옆에 제가 서 있으면 조금 나을까요? 그래도 목사가 서서 편들어주면 낫겠죠. 저한테 잘 보이세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심판대 위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시는, 내 죄와 허물을 다 아시는,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부으신 예수님, 박용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박용태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박용태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박용태의 죄값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대 앞에 계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실까요? 모르는 척 하실까요? 여러분은 모르는 척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심판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갔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거죠. 그날에 물론 예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심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은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만한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지금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목도 마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돌아서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렇지만 다음날 똑같은 짓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한계가 뚜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이 네 인생의 구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남보다 더 대단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 서야 돼, 그걸 요구하시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긍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너 타락한 세상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드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약속하신 소망은 더 아름다운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평강과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집에 가셔서 한 단어 한 단어 소리 내면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요. 이거는요 다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1절 보시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5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표현들 또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장차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요. 장차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이미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아 누리는 은혜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일 설교를 하다가 한번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물론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은 모르시겠죠. 계속 모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한번 이게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구역장들한테. 내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부 공지하지 말고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랬더니 문자를 제가 다 보냈던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커피 쿠폰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목사님 용서한다고 그리고 이럴 때는 달달한 거를 드셔야 된다고 잘못할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는데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를 네가 어떻게 정신이 없냐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내서 혼내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용서해 준다고 그거 실수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래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더 큰 선물로 갚아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허물과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히려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다는 거죠. 광야에서 먹은 만나 풍성한 은혜고 광야에서 먹은 물 놀라운 복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